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복음이 이끌린 그 믿음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이끌어가든 주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들어서 그 기분 좋은 말들은 그 상대방을 칭찬하고 또 높여주고 잘한다, 잘한다,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말들을 기분 좋아하죠. 오늘 참 예쁘다, 뭐 젊게 보인다, 뭐복 받겠다, 잘생겼다, 뭐 이러한 식의 말들을 기분 좋아하는 것이지, 참네 고생할 팔자다, 많이 늙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면은 뭐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참 듣기에 거북한 말을 이 사도가 하고 있거든요.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얻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아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 뭐 복음을 네가 잘 믿고 복 받아라. 뭐 이러한 그 말이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고생한다, 뭐 시련을 겪는다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받는다, 그렇게 듣기 기분 좋은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말을 이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것도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부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러한 당부를 지금 그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고난받으라는 이 말이 듣기에 썩 좋은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복음과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 신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미 필수 과목으로, 필수적으로 복음과 함께 주어진, 그게 바로 고난이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받은 신자라면 피하고 싶어서 피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이 복음에서 뭘 생각합니까? 천국 간다, 뭐 하여튼 복 받는다, 평안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복음에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내가 복음을 알면은 뭐 하여튼 천국 간 이렇게만 생각할 뿐,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 좀 도외시하고 또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 우리 위주로 편히 생각을 하고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다. 그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기준되어 가지고 어쨌든 복음은 좋은 거니까 나를 좋게 해줄 거야, 이런 계산을 가지고 복음 믿으면 어쨌든 좋은 거 천국 가고 복 받고 항상 이것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에 좀 환경이 안 좋은 사람, 형편이 안 좋은 사람, 이제 그들이 이제 받는 것이지, 그들을 좀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것이지, 이제 나는 뭐좀 잘하니까 너 고난을 안 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의 또 생각도 우리가 하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어쨌든 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그러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있는 신자 모두가 다 함께 받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이 뭔가 좀 부담이 안 갑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다는 걸 생각지 않고 복음을 우리가 말하게 되면은 부담할 게 없단 말이죠.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다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뭔가 살짝 우리에게 좀 부담이 또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의 어떤 기분,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사람 기분을 좀 맞춰줘 가면서, 야, 이건 해주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겠네. 이건 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 계획만, 그리고 하나님 경륜만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서 이 말을 기분 나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막 퍼부어도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참 많은 부분에서 부담이 가는, 해결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복에서도 그런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를 핍박을 받는 것. 이걸 복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가 이 핍박을 안 받을 각오가 볼 보니까 넘어가는 것이지 진짜 이걸 복이라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런 핍박받는 욕먹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안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의 말대로 복음과 함께 받는 게 고난인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 없는 복음을 생각한다면, 그건 결국에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이 사도가 말한 그 시대가 참 좋지 않아가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고난이라고 하는 게 시대가 나쁘니 고난받고 시대가 좋으면 고난이 없고 이런 게 되는 것이라면은 이 성경 말씀도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좋지 않을 때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 말이 맞게 되는 것이고 시대가 좋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핍박하지도 아니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 말이 뭔가 좀 상황에 안 맞는 또 그런 말이 돼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부터도 그래요. 내부터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런 말이 좀 생소하게 여겨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 시댁에서 나를 뭐 교회 못 가게 맞뜯어 말리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 붙잡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받는 게 없는데 고난받으라 이렇게 나오니까 나와는 뭔가 상관이 없는 내 형편에는 안 맞는 그런 말씀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말이 아니, 나를 향한 말이 아니고 그냥 성경 기록된 성경의 말. 그렇게 이겨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은 신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신자나 모두가 다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악의 세력 자체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어느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따라서 고난이라는 것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느냐? 이 3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처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죠. 그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게 뭐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하지 않은 믿음이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이 하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디모데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뭐겠습니까? 5절 얘기를 두고 본다면은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걸 두고서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로 거짓 없는 믿음을 주셨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그것은 디모데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 그런 얘기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거짓 없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또한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그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두려워하는 건 뭐냐?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죠.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래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 믿는다, 그래 하면서도 실제로는 진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게 없을 때에는 그것은 결국 세상의 여러 환경들 속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 이게 뭐냐? 믿는 것, 의지하는 것도 없으면서 믿는다, 믿는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거짓이 있는 믿음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설명할까요? 거짓이 있는 믿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다는 건 믿는 구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내 능력으로 힘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진짜 두려움이 없는 게 마땅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이땅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그 속에서 뭔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결국 의지하고 뭔가 믿는 구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나오죠. 그게 바로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능력과 또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거짓 있는 믿음이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설명할까요? 예, 두 번이면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주를 의지하는 게 없으면서 믿는 거. 이게 사도가 말하는 거짓 있는 믿음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런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 또 자존심 상하는 거, 어떤 불안함 이런 게올 수가 있단 말이죠. 또 뭔가 시작했는데 이내 시작한 이것이 어떻게 될까?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고 나의 능력이고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된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함께 선을 이루시고 왜 그걸 안 믿냐 말입니다. 그걸 믿는다면은 뭘 시작을 하든 어떤 길을 뛰간에 두려움이 없을 게 아니냐 그 얘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왕이요 나를 다스리시고 이렇게 말은 잘잘하면서도 결국은 두려움이 있고 어떤 자기 일속에 불안함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 거짓이 있기 때문이다. 거짓이 있는 믿음이다. 그러한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삶 속에 참 거짓이 있는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태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 뭐 이런저런 일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니 없니 이런 걸 살피고 있는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는가 이걸 보시란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튀어나오느냐, 내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평안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뭔가 못되고 안될거 이걸 생각하지만 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이걸 보시란 말입니다. 그럴 때내 속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항상 두려워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해하고 불안함이 있는 그런 우리는 실제 믿음 가운데 살지를 못했었구나, 이러한 답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자의 나약함이 뭔가 하면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이게 신자의 나약함입니다. 두려움이랑도 마찬가지, 두려움도 세상이 보지 못한 분을 내가 보고 살아간다,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걸 잊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지 내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 세상 사랑받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 불변의 사랑 아래 있는 자기를 살피지를 못하는 것. 그게 근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살피지를 못하는 거. 내가 누군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거. 근신의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남는 게 뭐냐? 남보다 가리지 못하는 그런 자기가 보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딴 사람은 나는 이거 있다 하면은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되고, 고개 숙이게 되고, 두려움 있게 되고, 부끄럼 느끼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거,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거짓이는 믿음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신자로 하여금 세상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게 합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못 가진 게 있단 말이죠. 너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는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돈과 살아가라, 나는 너희가 알지만 이것까지 살겠다, 이런 당당함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들어있다는 걸 네가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는가, 그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가 디모데를 사랑하는데, 디모데를 사랑하는 건 개인적으로 디모데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은사로 준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란 것이에요. 세상 관계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것이고 친구 되는 것이지만, 이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든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가 내가 너무 좋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게 너무 좋을 때에 그 은사가 들은 다른 형제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디모데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같이 복음 안에 있고 같이 하나님 은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은사가 내가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게 있던 그 은사가 다른 형제에게 보입니다. 그럴 때에 그 형제가 내게 뭘 주냐 안 주냐 이걸 떠나서 내가 너무 기뻐한 은사가, 야, 저 형제 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사랑으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죠. 이거 디모데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은사로 준 믿음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하고 때문에 다른 형제 디모데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니까, 믿음 보게 되니까 그 디모데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로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어떤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게 없다면 다른 형제에게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게 안 보여져요. 그냥 네가 나에게 어떻게 잘하는가 이것만 가지고 계산할 뿐이죠. 결국 인간적 관계만 맺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썼던 사도는 하나님의 은사로 디모데에게 주신 거짓이 없는 믿음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 속에도 내 믿음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 전에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의 기쁨과 감사는 디모데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했던 것이죠. 사도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디모데에게 말을 함으로써 디모데가 자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바로 그 믿음이다.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을 네가 다시 생각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는가 어떤 것을 받았는가 이걸 생각함으로써 세상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고 은혜고 용서하심, 믿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사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 세상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은혜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이었고 세상 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가 뭐냐?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사는 것이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는 세상이 받지 못한 믿음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자가 세상이 받지 못한 걸 받았고 알지 못한 걸 알고는 그런 신자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돈이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할 때 그들처럼 돈과 힘으로서 자기를 어떤 돌아보고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온당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뭘 가지고 자기를 비교 경쟁을 하든 상관없이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복음이 이끌린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이끌어가든 주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들어서 그 기분 좋은 말들은 그 상대방을 칭찬하고 또 높여주고 잘한다 잘한다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말들을 기분 좋아하죠. 오늘 참 예쁘다, 뭐 젊게 보인다, 뭐 복받겠다, 잘생겼다 뭐 이러한 식의 말들을 기분 좋아하던 것이지 참 네 고생할 팔자다, 많이 늙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면은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참 듣기에 거북한 말을 이 사도가 하고 있거든요.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놓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아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 복음을 네가 잘 믿고 복 받아라. 뭐 이러한 그 말이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고생한다, 뭐 시린을 겪는다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받는다 그렇게 듣기 기분 좋은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말을 이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것도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부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러한 당부를 지금 그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고난받으라는 이 말이 듣기에 썩 좋은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복음과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 신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미 필수 과목으로 필수적으로 복음과 함께 주어진 그게 바로 고난이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받은 신자라면 피하고 싶어서 피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이 복음에서 뭘 생각합니까? 천국 간다, 뭐 하여튼 복 받는다, 평안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복음에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내가 복음을 알면은 뭐 하여튼 천국 간 이렇게만 생각할 뿐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 좀 도외시하고 또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 우리 위주로 편히 생각을 하고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다. 그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기준되어가지고 어쨌든 복음은 좋은 거니까 나를 좋게 해줄 거야 이런 계산을 가지고 복음 믿으면 어쨌든 좋은 거 천국 가고 복받고 항상 이것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에 좀 환경이 안 좋은 사람, 형편이 안 좋은 사람 이제 그들이 이제 받는 것이지 그들을 좀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것이지 이제 나는 뭐 좀 잘하니까 뭐 고난을 안 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의 또 생각도 우리가 하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어쨌든 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있는 신자 모두가 다 함께 받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이 뭔가 좀 부담이 안 갑니까?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걸 생각지 않고 복음을 우리가 말하게 되면은 부담할 게 없단 말이죠.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다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뭔가 살짝 우리에게 좀 부담이 또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의 어떤 기분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사람 기분을 좀 맞춰줘 가면서 야 이건 하주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겠네 이건 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 계획만 그리고 하나님 경륜만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서 이 말을 기분 나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막 퍼부어 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참 많은 부분에서 부담이 가는 해결이라는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팔복에서도 그런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를 핍박을 받는 거. 이걸 복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가 이 핍박을 안 받을 각오가 볼 보니까 넘어가는 것이지 진짜 이걸 복이라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런 핍박받는 욕먹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안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의 말대로 복음과 함께 받는 게 고난인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 없는 복음을 생각한다면 그건 결국에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이 사도가 말한 그 시대가 참 좋지 않아가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고난이라고 하는 게 시대가 나쁘니 고난받고 시대가 좋으면 고난이 없고 이런 게된 것이라면은 이 성경 말씀도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좋지 않을 때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 말이 맞게 되는 것이고. 시대가 좋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핍박하지도 아니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 말이 뭔가 좀 상황에 안 맞는 또 그런 말이 돼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부터도 그래요. 내부터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런 말이 좀 생소하게 여겨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 시댁에서 나를 뭐 교회 못 가게 맞뜯어 말리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 붙잡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받는 게 없는데 고난받으라 이렇게 나오니까 나와는 뭔가 상관이 없는 내 형편에는 안 맞는 뭐 그런 말씀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말이 아니 나를 향한 말이 아니고 그냥 성경 기록된 성경의 말 그렇게 이겨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은 신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신자나 모두가 다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악의 세력 자체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어느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따라서 고난이라는 것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느냐? 이 3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처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죠. 그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게 뭐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디모데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뭐겠습니까? 5절 얘기를 두고 본다면은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걸 두고서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로 거짓을 믿음을 주셨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것 그것은 디모데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 그런 얘기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거짓 없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또한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그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두려워하는 건 뭐냐?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죠.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래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 믿는다 그래하면서도 실제로는 진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게 없을 때에는 그것은 결국 세상의 여러 환경들 속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 이게 뭐냐? 믿는 것, 의지하는 것도 없으면서 믿는다, 믿는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거짓이 있는 믿음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설명할까요? 거짓이 있는 믿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다는 건 믿는 구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내 능력으로 힘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진짜 두려움이 없는 게 마땅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땅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그 속에서 뭔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결국 의지하고 뭔가 믿는 구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나오죠. 그게 바로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능력과 또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 있는 믿음이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설명할까요? 예, 두 번이면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주를 의지하는 게 없으면서 믿는 거. 이게 사도가 말하는 거짓이 있는 믿음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런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염려, 또 자존심 상하는 거, 어떤 불안함 이런 게 올 수가 있단 말이죠. 또 뭔가 시작했는데 이 내 시작한 이것이 어떻게 될까?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고 나의 능력이고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된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함께 선을 이루시고 왜 그걸 안 믿냐 말입니다. 그걸 믿는다면은 뭘 시작을 하든 어떤 길을 뛰 간에 두려움이 없을 게 아니냐 그 얘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왕이요, 나를 다스리시고, 이렇게 말은 잘잘 하면서도, 결국은 두려움이 있고, 어떤 자기 일속에 불안함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 거짓이 있기 때문이다. 거짓이는 믿음이다. 그러한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삶 속에 참 거짓이 있는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태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 뭐 이런저런 일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니 없니 이런 걸 살피고 있는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는가 이걸 보시란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튀어나오느냐? 내 어떤 힘든지간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평안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뭔가 못되고 안 될 거 이걸 생각하지만 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이걸 보시란 말입니다. 그럴 때 내 속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항상 두려워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해하고 불안함이 있는 그런 우리는 실제 믿음 가운데 살지를 못했었구나. 이러한 답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자의 나약함이 뭔가 하면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이게 신자의 나약함입니다. 두려움이랑도 마찬가지, 두려움도 세상이 보지 못한 분을 내가 보고 살아간다.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걸 잊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지 내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 세상 사랑받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 불변의 사랑 아래 있는 자기를 살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근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살피지를 못하는 거. 내가 누군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거. 근신의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남는 게 뭐냐? 남보다 가리지 못하는 그런 자기가 보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딴 사람은 나는 이거 있다 하면은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되고 고개 숙이게 되고 두려움 있게 되고 부끄러움 느끼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것,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거짓이는 믿음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신자로 하여금 세상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게 합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못 가진 게 있단 말이죠. 너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는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돈과 살아가라. 나는 너희가 알지만 이것까지 살겠다. 이런 당당함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들어있다는 걸 네가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는가? 그걸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가 디모데를 사랑하는데 디모데를 사랑하는 건 개인적으로 디모데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은사로 준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란 것이에요. 세상 관계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것이고 친구 되는 것이지만 이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든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가 내가 너무 좋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게 너무 좋을 때에 그 은사가 들은 다른 형제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디모데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같이 복음 안에 있고 같이 하나님의 은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은사가 내가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게 있던 그 은사가 다른 형제에게 보입니다. 그럴 때에 그 형제가 내게 뭘 주냐 안 주냐 이걸 떠나서 내가 너무 기뻐한 은사가 야 저 형제 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사랑으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죠. 이거 디모데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은사로 준 믿음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하고 때문에 다른 형제 디모데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니까 믿음 보게 되니까 그 디모데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로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어떤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게 없다면 다른 형제에게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게 안 보여져요. 그냥 네가 나에게 어떻게 잘하는가 이것만 가지고 계산할 뿐이죠. 결국 인간적 관계만 맺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썼던 사도는 하나님의 은사로 디모데에게 주신 거짓이 없는 믿음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 속에도 내 믿음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 전에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의 기쁨과 감사는 디모데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사도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디모데에게 말을 함으로써 디모데가 자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바로 그 믿음이다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을 네가 다시 생각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는가 어떤 것을 받았는가 이걸 생각함으로써 세상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고 은혜고 용서하심, 믿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사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 세상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은혜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이었고 세상 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가 뭐냐?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사는 것이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는 세상이 받지 못한 믿음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자가 세상이 받지 못한 걸 받았고 알지 못한 걸 알고는 그런 신자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돈이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할 때 그들처럼 돈과 힘으로서 자기를 어떤 돌아보고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온당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이 뭘 가지고 자기를 비교 경쟁을 하는 상관없이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신자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줬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항을 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세상처럼 돈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결국은 돈 없는 사람은 그 안에서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신자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힘을 가지고 자기를 비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봐야 한다. 너희 돈 있냐? 나는 은사로 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난 너희가 알지 못한 사랑과 은혜를 안다. 이런 당당함으로 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우리들부터 그러한 것을 내놓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왜 꺼려합니까? 세상이 안 알아주니까. 안 알아주거든요. 세상은 큰 차만 알아주고 돈 많은 그것만 알아주는 것이지 난 믿음이 있다. 아무리 예측해봐야 그게 뭔데요? 안 알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에 알아주지 아니한 건 내놔봐야 별 수 없지 않느냐. 뭔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을 내놓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뒤로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분명하죠. 하나님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한 세상이 믿음 앞에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알았다는 걸 보면서 야 부럽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세상이라면 이미 그건 멸망의 대상이 아니죠. 세상은 자기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권세가 있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일 뿐이지 믿음 앞에 절대 머리 안 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를 안 숙이는데 하물며 믿음을 받았다고 한 신자에게 그 믿음 때문에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꿈도 꾸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느니 뭐 은혜를 알았다느니 이런 것들은 세상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허접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세상에서 신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당당하게 내어놓고 자랑을 하고 그걸 나의 힘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당당하게 내어놓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돈을 전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 은사로우신 믿음을 자랑하면서 그걸 내어놓으면서 두렵지 아니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꿀리지 않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냐 말입니다. 명절 되면 추석 친척들 모여가지고 난 이번에 무슨 뭘 샀다는 우리 자식을 어떻게 했다는 이렇게 막 자랑하고 나올 때나 내놓을 게 없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아이고 죽으라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 그래? 난 하나님 안 돼. 난 믿음이 있대. 그걸 말할 때 그 옆에 친척들이 조롱을 하고 그게 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난 믿노라는 이걸 내어놓고 당당히 살아갈 그런 자신, 그런 마음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말해봐 조롱할 때 뻔한데 안아줄 게 뻔한데 말하면 뭐 하겠노? 감춰버리고 숨겨버리는 그러한 게 뭐냐면은 거짓된 믿음이란 말이죠. 두려움이 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 못 가게 뭐 머리끄덩이 잡고 머리 잘라내고 뭐 지금도 그런 거 모르겠지만 그런 게 고난이 아니고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한 것을 내어놓으면서 그것을 자랑을 해야 되고 그걸 힘으로 이거 살아가려는 거. 그게 바로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전혀 가치 없게 여기는 걸 내가 자랑을 해야 돼요. 세상은 전혀 힘을 여기지 아니한 걸 내가 믿고 힘을 여기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고난이라니 세상 안 맞으니까. 세상을 조롱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내 믿음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을 받은 신자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사냐 못 사냐 이걸 절대로 안 물습니다. 성공이나 실패했냐 이것도 안 물어요. 물론 세상 그런 걸 보면서 사람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전혀 보지를 아니하신다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오지 말아요.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뭘 받았느냐 그 받은 걸 내어놓고 살아가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것이죠. 네 속에 내가 은사로 준 거짓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그 마음 그게 내가 은사다 그 은사로 살아가는 이걸 물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없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은혜를 알았다는 것, 이 가장 큰 감사,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의 힘으로 여기는 그것을 오히려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신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를 내어놓기를 끌어간다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내어놓고 자랑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 가치관 휩쓸려서 사기를 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니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기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최고는 돈이고 힘이고 권세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나의 최고는 주님이다. 믿음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조롱받는 길이고 안 알아주는 길이고 그래서 고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신자를 거짓 없는 믿음 그거다 달랑 주고 내보냅니다. 가라 딴 것도 아니에요. 믿음만 달랑 주고 세상은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자랑하며 살아가라 이게 하나 뜻입니다. 세상을 안 알아주는데 그걸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로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내 자존심을 생각하면 절대로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이 보지 아니하는 것을 내어놔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인 것이고 또한 청결한 양심이라
신자는 이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걸 여러분이 좀 다시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그게 뭘까? 다시금 돌아보란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냐? 자기를 좀 돌아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준 것을 내어놓으면 자랑을 살아가는가? 자기를 좀 살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바로 그겁니다. 네 속에 하나님이 준 은사, 그걸 좀 돌아보라. 그래서 그 거짓없는 그 믿음으로 해서 이 디모데의 그 믿음의 생활이 불일듯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나아가기를 이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불일듯 일어나서 진짜 두려움이 없이 세상에 알아주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 최고의 은사, 그 복,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늘의 것만 마음껏 내어놓고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여러분이 가야 될 신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우린 복음에서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복받으면 되는 것 생각했는데 복음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것, 세상은 쓰레기를 여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어놓고 자랑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사로 준 거짓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불일듯 일어나서 우리 온 성도들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사를 마음껏 내어놓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